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강력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회 특별연설에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규탄하며 제재를 논의하는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공언하고 있는 것은 극단적인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겨냥한 압박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강력한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중단은 앞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야 할 여러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터키는 동맹국들의 시리아에서 지상작전에 나설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터키 관리가 오늘 밝혔습니다. 익명의 이 관리는 시리아의 5년 내전을 끝내는 유일한 길은 지상작전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그러나 터키는 지상군 파병을 원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그 같은 시도를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터키는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소탕하기 위한 미국 주도 연합군 공습 작전에 참여하면서 시리아에 지상군 파병을 타진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어제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시리아에 지상군 파병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아울러 시리아 내전은 처음 몇 달 이후에는 국제 분쟁으로 진행돼 왔다며 최근 국제사회가 제안한 휴전이 이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은 역내 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란추 미러지에서 열린 미국과 아세안 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아세안은 동남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중심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과 관련해 원칙들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 4개 나라가 국제유가 폭락을 막기 위한 산유량 동결에 합의했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카타르 석유 장관들은 오늘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타르는 산유량을 지난달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해 사우디 측도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는 석유 수출국 기구 등 산유국들이 지난 19개월간 이어진 유가 하락세를 끝내기 위한 전면적인 산유량 감축에 극적으로 합의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당초 감산 합의에 대한 기대 속에 배럴당 $35 선으로 올랐다가 산유량 동결 발표에 그치자 다시 $34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멕시코를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어제 멕시코 남부의 빈곤 지역인 치아파스주에서 미사를 주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종합운동장에 모인 수만 명의 군중들을 향해 멕시코 토착민들이 사회로부터의 박탈감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데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교황은 멕시코 국민들이 종종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호도되고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부는 치아파스 주민들의 가치와 문화, 전통을 열등한 것으로 간주해왔고 권력과 돈, 시장에 중독된 이들은 주민들의 땅을 훔치거나 오염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친동생인 제프 씨 공화당 경선 후보의 선거운동 지원에 나섰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어제 부인 로라 부시 여사와 함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열린 유세에 참석해 동생 부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오는 27일 공화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가 실시됩니다. 미국 CBS 방송이 최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제프 씨 후보는 6%의 지지율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같은 당 경쟁 상대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42%의 지지율로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그래미 어워드라고 하면은요, 미국의 최대 음악상을 말합니다. 미국 음반 예술 산업 아카데미에서 음악계 탁월한 업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면서요, 세계 최고의 권위의 음악상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어제 그래미상 시상식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열렸습니다. 올해가 58번째 행사였는데요. 한해 미국의 대중음악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축제의 장이 불명예스러운 구설에 올랐습니다. 주요 상이 백인 차지여서 인종차별, 또 보수색에 짙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최고의 음반상은 직접 노래를 부르고 만들고 부르는 백인 여성 싱어송라이터 타일러 쉬프트의 1989가 차지했는데요. 음악계와 대중의 관심을 끌었던 미국의 힙합 음악계의 신인 켄드릭 라마가 5관왕을 차지하긴 했지만 이 올해의 음반상, 주요상을 받지 못한 것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나타냈고요. 그래서 이 같은 논란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흑인 가수 라마의 음반 To Pimp a Butterfly가 지난해 문학성과 그 예술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었고요. 미국의 권위 있는 음악 잡지죠. 롤링스톤 등이 최고의 음반으로 꼽은 데다가 지난달에는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라마의 팬이라면서 그를 백악관으로 초대하기도 했기 때문에 기대가 높았습니다. 어쨌거나 주요 부문 상들이 백인 차지로 돌아간 점이 이번 그래미상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평가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뉴스와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이 시각 현재 기온 영상 1도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2월 17일 수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 영하 9도에서 영상 6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평양 맑습니다.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3도, 신해주 역시 맑겠습니다. 영하 6도에서 영상 1도 분포 보이겠고요. 개성 맑겠습니다.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올해 최고의 음반상을 받은 백인 여성 가수 타일러 쉬프트의 노래 골라봤습니다. Wildest Dreams 들어보시죠.
cheeks. Say you'll see me again, even if it's just pretend. Say you'll remember 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미국과 아세안 정상회의가 바락 오바마 대통령 주최로 미국 서부 써니렌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 4개국이 원유 생산량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미국 정부가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기업에 쿠바 내 공장 설립을 허가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미국과 아세안 정상회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미국과 아세안 정상회의가 어제와 오늘 이틀간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써니렌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개회식에 이어서 실무만찬이 있었는데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항해의 자유 등 이 다양한 현안들을 오늘까지 계속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어떤 나라들이 참석했나요?
아세안은 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죠. 10개 회원국이 있는데요. 회원국 정상들이 대부분 참석을 했고요.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입니다.
네. 자, 어제 개회식하고 또 실무 만찬이 있었는데 어떤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겨냥해서 지역 질서를 언급했는데요. 남중국해에서는 최근에 이 중국이 인공섬과 활주로 등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일방적으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면서 동남아 국가들과의 갈등이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회의에 참석한 나라들 중 상당수가 이제 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개회식에서 동남아 지역 평화와 번영의 중심에는 아세안 국가들이 있다면서 미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이 함께 영내 질서를 진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항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규칙이 옹호되고 평화적이고 법적인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일련의 원칙들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백악관이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또 분명히 밝힐 거라고 예고했었죠.
그렇습니다. 지역 긴장 고조와 이 중국의 인공섬 매립관 군사시설 건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요.
네.
또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해양 순찰 활동을 계속 유지할 거라는 의지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앞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과 인공섬 주변에 군함과 군용기를 보낸 바 있습니다. 중국은 주권 침해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었죠.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이번 이 아세안과 미국의 정상 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논의하는 데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요.
네.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자지인 글로벌 타임스는 이번 이 정상 회의에 대해서 써니렌즈는 남중국해 문제를 논의하기에 적절한 곳이 아니다. 이런 논평을 싣고 있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 경제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죠.
네. 무역과 투자, 또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이런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데요. 아세안 회원국 10개 나라를 합치면은 경제 규모에서 아시아 3위, 세계 7위에 달합니다. 네. 또 최근 7년간 미국과 이 전체 아세안 회원국 사이의 교역도 55%나 증가를 했는데요.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동남아 국가들이 세계 정치와 경제에서 점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자연스러운 동반자라고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또 미국이 아세안 국가들에게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참여도 촉구할 걸로 예상되죠?
네, 뭐 중요한 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의제가 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됐었는데요.
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 블록입니다. 줄여서 TPP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12개 나라가 공식 서명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지만 아세안 회원국 10개국 중에는 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4개국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미국은 더 많은 아세안 국가들의 참여를 원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인도네시아와 태국, 필리핀 등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도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TPP 참여를 좀 더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 문제도 다룰 예정이라고요.
네, 백악관이 앞서 이 북한의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와 중국이 북한 정권의 도발적 행동을 끝내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아세안 회의 정상회의 의제가 중국에 관한 것이 아니란 점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계획도 발표됐나요?
네, 이번에 이 베트남의 응앤던 중 총리도 써니렌즈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응앤던 중 총리의 초청을 수락해서 베트남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네.
오는 5월이 될 예정이고요.
네.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은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 16년 만이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지난해 베트남의 최고 실력자라고 할 수 있는 응엔 푸종 공산당 서기장이 처음으로 워싱턴에 와서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미국은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이번에 이 써니렌즈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정상회의도 그런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 이제 발표한 이 베트남 방문 계획 외에도요 올 가을 아마 9월이 될 예정인데요 라오스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고 이 오바마 대통령이 국제회의 참석차 이제 5월과 9월 아시아를 방문하기 때문에 베트남 라오스 외에 다른 나라들도 추가로 방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남중국해 관련 소식 하나 더 보겠는데요.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전투기를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미군이 경고를 했네요.
네, 미 해군 제7함대 사령관인 조셉 오코인 중장이 어제 싱가포르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네.
중국이 최근에 남중국해 인공섬 활주로에서 여객기를 착륙시키는 시험 비행을 며칠에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필리핀과 베트남 등 주변국들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필리핀 정부는 중국이 전투기를 배치할 경우에 자국 전역이 사정권에 든다면서 의도하지 않은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오코인 미 해군 중장은요, 중국이 전투기를 보낼 경우 파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심각한 지역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밝혔습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오코인 중장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전투기를 운영한다고 해서 미국의 항행의 자유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항해와 비행의 자유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앞서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지만 군함과 군용기를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해당 지역에 보내서 순찰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죠. 또 오코인 중장은 국제해양법이 중국에도 수년간 도움이 되었다면서 모두가 계속 번영할 수 있도록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 줄 것을 중국 측에 요구한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 주요 산유국 4개 나라가요. 원유 생산량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네요.
그렇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 베네수엘라, 카타르 등 4개 나라가 이제 그런 합의를 했는데요.
네.
이들은 오늘 카타르 도하에서 비공개 회담을 갖고요. 원유 생산량을 동결하는 데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원유 시장에서는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계속 1년 넘게 내려가면서 최근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30달러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었죠.
예. 그런데 이 나라들 간의 이 동결 약속 이행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산유국들이 다 참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예.
그동안에도 이제 공급 과잉에도 불구하고 석유 수출기구 OPEC를 비롯한 산유국들이 생산을 줄이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예.
서로 다른 산유국들을 견제하면서 생산을 줄이질 못했죠. 이번에도 4개국만 합의를 했고 이 OPEC에서는 사우디와 카타르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와 베네수엘라는 이제 OPEC 회원국들이 아니죠.
네.
알리 알라이미 사우디 석유장관은요. 이번 4개국 합의가 적절한 것이라고 평가를 했지만 알렉산더 노박 러시아 석유장관은 다른 산유국들도 동참해야 한다면서 이 생산량 동결에 단서를 다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생산량 동결에 4개 나라가 합의를 했지만 실제로 이행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이라크나 이란 같은 주요 산유국도 빠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두 나라는 지금 이 석유 생산량을 줄이기 어렵고 오히려 이제 늘리는 상황인데요.
네.
특히 이란은 지난해 핵합의로 경제 제재가 풀리면서 이미 원유 생산량 증산을 예고했고 이미 늘리고 있습니다.
네.
비잔남다르 잔간의 이란 석유장관은요. 이번에 이 4개국 생산량 동결 합의에 대해서 관영 매체에 이 공급 과잉도 문제지만 이란이 타당한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는데 당분간 감산 계획이 없음을 밝힌 것이죠.
네.
이라크도요. 전쟁을 치르면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원유 생산을 줄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원유 생산량 동결 합의 소식 국제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국제 유가에도 뭐 반짝 영향을 주는 듯했지만 뭐 결국은 별다른 큰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요.
네.
배럴당 가격이 이번 합의 발표 후 직후에 33달러대에서 35달러대까지 급등하는 듯하다가 다시 이제 33달러대로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앞서 유가가 배럴당 20달러 선까지 떨어진 후에야 다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과 쿠바 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와 쿠바와의 국교 정상 이후 처음으로요. 미국인들의 쿠바 내 공장 설립이 허가됐네요.
네, 어제 미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요. 미국인 사업가 두 명이 최근 쿠바에서 농업용 트랙터 공장을 세울 수 있는 허가를 받았는데요. 이들은 아바나 근처에 있는 특별 경제구역에 공장을 세울 계획이라고 하고요.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를 투자해서 내년 초부터 이제 트랙터 생산을 개시할 예정인데 소형 트랙터 연간 1000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쿠바에서는 이미 이제 공장 설립 허가가 났기 때문에
네.
곧 이제 공장을 짓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미국인의 쿠바 내 공장 설립이 추진되는 건 1959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쿠바에 대한 제재가 풀렸기 때문에 이 공장 설립이 가능해진 건가요?
사실 아직 가장 중요한 제재인 대쿠바 금수 조치는 남아있죠.
네.
의회에 미국 의회 조치가 필요한 건데요. 하지만 행정부 차원에서 쿠바 내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해제하면서 이번 허가가 가능했고요.
네.
미국은 앞서 행정부 차원에서 쿠바와의 이제 무역 증진 또 항공기 취향 재개 같은 경제교류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동생 제프시 후보를 돕기 위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지난주에 숨진 앤터닌 스켈리아 대법관의 후임자 문제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과식과 환경에 관한 새 연구조사 결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조지 W. 부시라면은 43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인물인데요.
네.
부시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이름에서 짐작하실 수 있듯이 이 부시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제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 친형입니다.
네.
부시 전 대통령이 어제 아내 로라 부시 여사와 함께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퇴역 군인들을 만나고 또 부시 후보 지지 집회에 참석하는 등 동생 제프시 후보를 돕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이 집회에서 한 연설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The presidency is a serious job. that requires sound judgment and good ideas. And there's no doubt in my mind that Jeb Bush has the experience and the character to be a great president.
네, 부시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은 믿을 만한 판단력과 훌륭한 생각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자리라면서 제프시 후보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에 충분한 경험과 품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공화당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These are tough times. And I understand that Americans are angry and frustrated. But we do not need someone in the Oval Office who mirrors and inflames our anger and frustration. This is a serious election for a serious job.
네, 부시 전 대통령은 지금이 힘든 시기라면서 미국인들이 화가 나 있고 좌절감을 느끼는 걸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분노와 좌절감을 반영하거나 부추기는 사람을 백악관 집무실에 앉혀선 안 된다는 겁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 중요한 자리를 위한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공화당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에서요. 이 트럼프 후보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제프시 후보와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는 이라크 전쟁이 큰 실수였다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자 부시 후보가 이 형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옹호했는데요. 이 토요일 토론회에서 두 후보가 벌인 설전 잠시 들어보시죠.
I want to tell you, they lied.
Okay.
They said there wer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re were none.
And my brother was building a security apparatus to keep us safe, and I'm proud of what he did.
The World Trade Center came down during your brother's reign. Remember that.
Hold on. Let me finish.
네, 트럼프 후보는 이라크에 대량 파괴 무기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부시 전 대통령 행정부가 거짓말을 했다고 공격을 했는데요.
네.
제프시 후보는 형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미국을 안전하게 보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그러자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는데 부시 전 대통령 때 이 9.11 테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미국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느냐고 또 반박을 했는데요.
네.
트럼프 후보는 어제 이 부시 전 대통령이 동생을 위해서 지원 유세를 하기 전에 바로 몇 시간 전에 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또다시 부시 대통령 임기 때 9.11 테러가 일어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사실 그동안 제프시 후보가요. 이라크 전쟁하고 관련해서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네.
부시라는 이름을 그렇게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었죠.
네네.
부시 후보의 선거 로고만 봐도 부시라는 이름은 빠져있고 제비라고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제프시 후보는 43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친동생이면서 또 41대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아들이기도 하죠.
네.
하지만 이 부시라는 이름을 오히려 좀 부담으로 생각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제프시 후보는 지난해 초에만 해도 유력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이 과격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가려서 조금 현재 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 막대한 선거 자금을 쓰고도 지지율을 높이지 못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이 가족들이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 어머니 바바라 부시 여사가 부시 후보 지지에 나섰죠.
맞습니다. 또 이번 주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직접 지원 유세에 나서기에 앞서서 제프시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 후원기구가 부시 전 대통령이 나오는 광고를 또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부시 후보는 지난 뉴햄프시어 예비선거에서 약 11% 지지율로 4위에 올랐는데요.
네.
이번 토요일 20일에 실시되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제프시 후보의 지지율은 얼마나 됩니까?
네, 별로 높지 않습니다. 최근 CBS 방송과 인터넷 여론조사기관 유가부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트럼프 후보가 42%로 1위고요. 크루즈 후보가 20%로 2위, 루비오 후보가 15%로 3위, 그리고 케이식 후보가 9%입니다.
네.
그래서 4위고 그리고 부시 후보와 카슨 후보가 각각 6%로 공동 5위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가족들이 지원 유세에 나섰나 보네요.
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네.
부시 전 대통령은 2000년 공화당 경선 당시에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강력한 경쟁자였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을 누르고 또 승리를 한 바 있는데요.
네.
부시 전 대통령 대통령의 지원 유세가 과연 제프시 후보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번 주 예비선거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요. 앤터닌 스켈리아 연방 대법관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네.
그래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후임자를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언제쯤 발표가 나올까요?
네, 이번 주가 지나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연방 상원이 휴회 중인데요.
네.
이 다음 주 월요일 22일에야 그 의원들이 워싱턴으로 돌아옵니다. 에릭 슐츠 백악관 부대변인은 상원이 휴회 중에 대통령이 대법관 지명자를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미국 주요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마 다음 주 중에 후임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이 대법관 후임자 문제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공화당은 현 대통령인 오바마가 아니라 내년에 취임하는 차기 대통령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현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라 이 차기 대통령에게 후임자 지명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헌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 곧 지명자를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이 후임자 지명을 미루길 바라는 이유 좀 알아볼까요?
네, 공화당은 민주당 소속인 오바마 대통령이 또다시 대법관을 지명하는 걸 바라지 않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 중에 연방 대법관을 두 명 지명했습니다. 히스패닉계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또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인데요. 두 사람 다 여성이고 또 진보 성향의 판사였습니다. 이런 과거 지명 사례를 볼 때 오바마 대통령이 또다시 또 진보 성향의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화당이 꺼리는 겁니다.
네. 자, 숨진 이 앤터니아 스켈리아 대법관은 보수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죠.
네, 맞습니다. 이 스켈리아 대법관까지 포함해서 이전까지 연방 대법관들의 구성이 이 보수가 5명, 진보 4명으로 이렇게 보수가 약간 우세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스켈리아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4대4로 진보와 보수가 팽팽하게 맞서게 됐습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 진보 성향의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하면 이제 진보가 유리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나온 동성결혼 합법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연방 대법원 판결은 미국 사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뭐 한 세대 아니 뭐 몇 세대에 걸쳐서 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바로 연방 대법관들의 결정인데요.
네.
그런 중요한 결정이 5대4 그러니까 뭐 대법관 한 명의 의견 차이로 갈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방 대법관 지명이 큰 정치적인 쟁점이 되는 겁니다.
네.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들도 이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후보들은 조속히 공석이 된 대법관 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공화당 후보들은 미뤄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비롯한 공화당 후보들은 대부분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하더라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이 인준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연방 대법관 같은 주요 공직은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미루거나 인준을 거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에 상원이요. 대법관 인준을 넉 달 동안 미룬 적이 있다고 하던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가 11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공화당이 주장하는 대로 스켈리아 대법관 자리를 다음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공석으로 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 연방 대법관들이 4대4로 맞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올 텐데요.
네.
그렇다면은 하급 법원의 판결이 최종 판결로 남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연방 항소 법원이든 주 대법원이든 연방 대법원에 올라오기 바로 아래 그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네. 자, 스켈리아 대법관 후임으로는 누가 거론되고 있나요?
네, 인도계로 올해 48살인 스리칸트 스리니바산 연방 판사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스리니바산 판사는 지난 2013년에 워싱턴 DC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받을 때 이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올해 51살인 제인 켈리 연방 항소법원 판사 역시 2013년에 상원에서 만장일치 인준을 받았기 때문에 스리니바산 판사와 함께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지지할 수 있는 판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로레타 린치 현 법무장관, 또 한국계인 루시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판사, 해롤드 코 전 국무부 법률 고문 등의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환경과 과식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내용 좀 알아보죠.
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뭐 가끔 뭐가 자꾸 먹고 싶다 막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장량희 기자는 언제 그런 생각 드십니까?
네, 가끔 뭐가 먹고 싶을 때, 배가 고플 때 아니면 좀 네. 심심할 때나 속상한 일이 있거나 좀 스트레스가 압박감이 좀 있을 때 그럴 때 군것질 생각이 좀 나죠.
네. 저도 스트레스 받을 때 좀 과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뭐 먹어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뭐 그런 허전함이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네.
그래서 자꾸 먹다 보니까 막 허리둘레만 요즘 자꾸 늘어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가 주변 환경하고 상관이 있고요. 이 과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제가 지난 주말에 청소를 좀 안 해서 집이 좀 지저분한 편인데요. 그래서 뭘 많이 먹게 된 것 같아요.
네네. 네. 연구진이 어떻게 그런 결과를 얻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이번 연구는 미국 코넬대학교 산하 음식과 브랜드 연구실이 실시했습니다. 이 깨끗하게 정리 정돈이 잘 된 부엌, 그리고 씻지 않은 그릇과 신문, 우편물이 잔뜩 쌓여있는 지저분한 부엌. 이렇게 두 곳을 놓고 실험을 했는데요.
네.
여대생 약 100명을 모집해서 한 사람씩 부엌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 절반에게는 스스로 상황을 잘 통제했던 경험에 대한 그런 글을 쓰게 했고요.
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이 통제력을 상실했던 그런 안 좋은 경험에 대해서 쓰게 했거든요. 또 참가자들에게 과자와 당근을 나눠주고 먹고 싶은 대로 먹게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어질러진 부엌에 있던 사람들이 과자를 더 많이 먹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제력하고 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우선 이 통제력을 상실했던 경험에 대해서 쓴 사람들을 보면요. 지저분한 부엌에 있던 사람들이 깨끗한 부엌에 있던 사람들보다 이 과자를 훨씬 많이 먹었습니다. 열량 섭취량이 뭐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는데요.
네.
그런가 하면 똑같이 지저분한 부엌에 있었지만 스스로 통제를 잘했던 기억에 대해서 쓴 사람들은 그보다 적은 열량을 섭취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 보고서가 최근 학술지 환경과 행동에 실렸습니다.
네. 자, 이번 연구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번 연구에 참가한 코넬대학교 브라이언 원싱크 교수는 미국 공영방송 NPR과 인터뷰에서 이 주택이나 사무실 환경을 바꿈으로써 비만을 방지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에 앞서서 그 사무실 환경과 과식에 관한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온 일이 있는데요. 이 정리 정돈이 잘 돼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 사과와 과일 같은 좀 더 건강에 좋은 간식을 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지저분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많이 먹게 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주변 환경이 지저분하면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당연히 받는데요.
네.
이 통제력을 상실한 경험에 대해서 쓴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은 일을 기억해내는 거니까 그 스트레스 받는 일이 된다는 거죠.
네.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식하기 쉬운데요. 침에 섞여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식욕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그 표본이 그리 크지 않고요.
네.
또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좀 무리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연구진은 남자들을 대상으로 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브라이언 아담스의 Everything I Do 들어보시죠.
know it's true. Everything I do. Oh, I do it for you.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의 경장 성장 둔화와 국제 유가 하락 등을 고려해서 지난해 발표한 전망치보다 낮은 3.4% 성장을 전망한 건데요. 이렇게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을 전망하고 감독하는 IMF는 어떤 기관일까요? 오늘은 김현수 기자가 국제통화기금 IMF 자세히 소개합니다.
The Korean economy is growing very strongly and we expect growth to be 6.1% this year.
국제통화기금 IMF의 수비르랄 한국 과장은 지난 2010년 한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이 금리 인상을 포함한 본격적인 출구 전략을 단행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인 1997년, 한국은 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하고 외화 보유액이 급감하면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는데요. 당시 IMF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구제금융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IMF에서 19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아 간신히 국가 부도 사태를 면하게 됐지요. 하지만 이제 한국은 IMF 지분 순위 10위권에 오른 나라가 됐는데요. 한국인들에겐 뼈아픈 이름으로도 기억되는 IMF. 과연 어떤 기관일까요?
IMF의 설립 역사.
IMF는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줄임말입니다. 한국말로 국제통화기금이라고 부르고 국제사회에서는 간단히 펀드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IMF는 국제적인 통화협력과 금융안전성을 확보하고 국가 간 무역의 확대와 고용,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촉진, 그리고 전 세계 빈곤의 감소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관입니다. IMF는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구상됐는데요. 당시 참석한 44개국의 대표들은 1930년대 대공황을 가져온 경쟁적인 평가 절하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경제협력기구의 설립을 모색했고 1945년 IMF가 정식으로 창립됩니다.
IMF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IMF는 재화와 서비스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데 필요한 환율과 국제 결제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걸 주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IMF는 또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회원국을 감독하는 임무를 하고 있는데요. IMF는 감독으로 알려진 공식적 체계를 통해서 각 나라와 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경제 금융 발전 상황을 검토합니다. IMF는 각 지역의 경제 전망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하는 걸 비롯해 세계 금융 안정 보고서를 통해서 국제 자본 시장에 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IMF는 금융위기에 처한 회원국에게 금융지원을 합니다. 물론 무조건 지원하는 건 아닌데요. 각 나라의 경제당국이 IMF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해당국이 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이행한다는 조건 아래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IMF는 또 회원국들이 좀 더 건실한 경제정책을 갖출 수 있도록 금융 외에 기술적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IMF의 특별 인출권이란 뭔가요?
IMF는 SDR로 알려진 특별 인출권, 즉 이 가상의 통화를 발행합니다. IMF의 운영축인 금과 달러화를 보완하기 위한 건데요. 특별 인출권은 회원국들이 외환위기에 처했을 때 담보 없이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동안은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 이렇게 4개 통화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IMF는 지난해 말 이사회를 열고 중국 위안화를 특별 인출권에 편입시키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특별 인출권 구성 통화는 5개로 늘어났죠.
IMF의 조직.
IMF는 전 세계 18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MF의 본부는 워싱턴 DC에 있고 147개국에서 2,600여 명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지요. IMF의 최상부 조직은 총회로 각 회원국이 임명한 한 명의 위원이 총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중 24명의 위원이 국제통화금융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어 매년 최소 두 차례 회동을 갖습니다. 또 IMF의 주된 업무는 24명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집행이사회가 수행하고 있죠. IMF 총재는 IMF 직원의 수장이자 이사회의 의장인데요. 현재 IMF 총재는 프랑스의 변호사 출신인 여성 금융인 크리스틴 라가르드입니다.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IMF.
IMF는 올해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구조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2000년대 들어 신흥국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특히 국내 총생산이나 외화 보유액에 비해서 일부 신흥국의 IMF 지분이 너무 작다는 지적이 나오게 됐죠. 그리고 지난 2010년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출자 할당액, 즉 이 쿼터 산출 공식을 바꾸는 내용 등을 포함한 IMF 구조개혁 방안이 합의됐습니다. 하지만 IMF 최대 지분을 가진 미국 의회에서 이 개혁 방안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실행에 옮길 수 없었는데요. 지난해 말 IMF 구조개혁을 승인하는 2016 회계연도 예산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면서 개혁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Well, I'm really pleased that the historic reform of the IMF has now taken place and can be rolled out.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IMF가 올해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IMF 구조 개혁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신흥국, 특히 중국의 입지가 강화되는 겁니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IMF의 총 지분액은 3,270억 달러인데요. 중국의 지분 순위가 6위에서 3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도와 브라질, 러시아 등 이른바 신흥 브릭 4개국의 IMF 지분 순위가 모두 10위권 안에 들게 됩니다. 한국 역시 1.41에서 1.8%로 지분이 상승하게 되면서 국가별 순위로는 18위에서 16위로 높아지지요. 미국의 지분은 16.7%에서 16.5%로 소폭 감소하지만 여전히 IMF의 최대 지분 소유국 위치를 유지하게 됩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국제통화기금 IMF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So let me ask you, how are you guys doing today? I hope you guys are doing well because we have another phrase that I want to teach you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call it a day. Call it a day 입니다. A few days ago, I realized that it was getting pretty late, so it was time for me to call it a day. 제가 며칠 전에 회사에서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VOA에서 함께 일하는 Bob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찾아갔는데요. 그럼 먼저 제가 Bob와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call it a day입니다. Listen carefully. Knock, knock.
Hey, kid, what's up?
Before I call it a day, I thought I'd say hello and goodbye.
Where are you going?
Home.
Oh, you're not going back to your homeland or anything like that.
Homeland. Yeah, Southern California.
Where Southern? When was I there last? Were you born yet? Let me think. I was there in 1976.
No, yeah, not yet. 며칠 전 저는 일을 다 마친 후에 휴가에서 돌아온 Bob을 찾아가 Before I call it a day, I thought that I would say hello and goodbye. Before I call it a day, I thought that I would say hello and goodbye 라고 말했습니다. Before I call it a day, call, C-A-L-L, it, I-T, a day, D-A-Y. Before I call it a day,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전에 I thought that I would say hello and goodbye. Hello와 goodbye 인사를 하려고 왔어요 라는 뜻인데요. Bob는 제가 휴가라도 가는 줄 알았나 봅니다. 저에게 Where are you going? 어디에 가냐고 묻더라고요. 오늘의 영어 표현 call it a day 인데요. To call it a day means to stop or quit work and go home for the day. And it also means that your day's work has been completed. Call it a day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무엇무엇을 끝내다, 마무리하다는 뜻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Knock, knock. Hey kid, what's up?
Before I call it a day, I thought I'd say hello and goodbye.
Where are you going?
Home.
Oh, you're not going back to your homeland or anything like that.
Homeland. Yeah, Southern California.
Where Southern? When was I there last? Were you born yet? Let me think. I was there in 1976.
No, yeah, not yet. So. 네, 본문 다시 한번 들어보셨고요. 이젠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오늘 이만 하면 충분히 일한 것 같아. 피곤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그렇죠? We've done enough work today, and I'm tired. Let's call it a day. We've done enough work today, and I'm tired. Let's call it a day. 오늘의 영어 표현, call it a day. 무엇무엇을 끝내다, 그만하다, 또는 마무리하다. Call it a day.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이었습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oksa sok onul. Yo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42년 2월 16일) 오늘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소련의 하바로프스크 부야츠크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야츠크는 당시 소련의 정찰부대 제88여단의 미령이 있던 곳으로 1년 전 김일성의 빨치산 부대가 일본군을 피해 만주에서 소련군 영내로 들어갔고 이곳에서 김정일이 태어난 것입니다.
He was born literally in a hovel in the Soviet Union while his family was under Soviet protection.
하지만 북한은 공식적으로 김정일이 백두산 미령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he leader Kim Jong-il is the son of Mount Baekdu, who was born at the sacred mountain.
김정일은 이후 1964년 대학 졸업 후 노동당 조직 지도부 지도원을 맡으며 당 조직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1980년 10월 김정일은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로 공식 지명됩니다. 김정일은 이후 자신의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해왔고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08년 8월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그에 대한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위원장은 지병인 심장병으로 사망합니다. 이로써 김 위원장의 철권 통치가 금막을 내리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2월 16일 오늘 일본군은 열흘간의 게릴라식 공격 끝에 당시 영국의 지배하에 있던 싱가포르를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일본은 두 달 전부터 말레이시아를 가로질러 진군하면서 영국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일본군은 공습으로 영국군 후방을 유린하면서 정글을 통해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The Japanese would take to the jungle and outflank the British positions.
결국 7만여 명의 영국군이 일본군에게 항복하게 되고 일본은 1942년 오늘 싱가포르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연합군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통로를 잃게 됩니다.